오늘 예수님의 표징 여섯 번째 나임. 예수님께서 내가 나임을 믿어야 된다는 그 말씀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그 나임의 표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 요한복음 쭉 봤는데 오늘로서 일단 마무리 짓고요. 또 한 번씩 요한복음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그리고 21장 그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내려갑니다. 제가 1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21장 18절 해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를 피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같이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인은요.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함께한다는 그 임재 presence 그것이 그 사람의 생애와 인격 가운데에 그 나타나는 그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예수를 소개할 때에 그 I am이라는 내가 곧 나다. 그 말이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I am who I am. 그거를 여호와라고 이렇게 영어로 하면 YHWH 돼요. 그러니까 발음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그저 여호와라고 제호바 이렇게 억지로 발을 맞춰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I am 했을 때에는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I am who I am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 생명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한 일곱 가지 정도로 뭐 또는 여덟 가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마무리 지으면서요. 저는 요즘 산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생명이라는 거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상한 말도 누가 했지만은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가 해봐라 이렇게 나오는데만은 살아있다는 또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래도 아프니까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임의 하나님으로 I am의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소개하는데 마무리를 무엇으로 한번 해볼까 많이 생각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 나임의 예수가 어떻게 생명의 예수로 생명을 주는 예수로 우리 안에 들어왔는가 살리시고 충만하고 표징이 되는가라는 여기에 마무리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소개한 나임, 나이라는 말입니다. I am who I am. 예수 중에 11장 25절에는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부활은 액션입니다. 자꾸 부활시키는 거는 곤란해요. 죽였다가 살았다가. 그게 아니고요. 나는 부활이다 말은 내가 들어오면 너 삶에서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 한번 보세요. 예수가 들어오면은 아무튼 죽었던 거가 그 안에서 방향으로 살아납니다. 꿈틀꿈틀.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이니 하는 것은 동작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리는 액션에서 그리고 being으로, doing에서 being으로 가는 그런 생명이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암만 살아나도 그것을 누리려면은 내가 필요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도 주시는 도전입니다. 세 가지로 풀어갑니다. 방향, 그리고 처방, 그리고 스토리. 세 가지로 풀어갑니다. 첫째, 예수는요. 살아있는 모든 것, 그리고 살아갈 모든 것, 살리고 싶은 모든 것, 생명의 모든 방향은 예수께로 향합니다. 예수는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출발이 돼요.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삶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던가라는 것을 그것을 보시면 압니다. 다른 것들은 좋아도 좋은 것으로 그거 좋고 끝나요. 새 차 사면은 새 차 산 거로 끝나요. 근데 예수로 안에서 새 차는 새 차가 아니고 신차로 새롭게 계속해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죽어있던 것도 나를 따라라는 예수께 순종할 때에 살아납니다. 생명이 전해지고 전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건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사건들이 지나갑니까? 무작정 쏠려가는 것 같아도요. 모든 것이 바다로 흐르듯이 나를 부단히 예수 앞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와 Guidance of Holy Spirit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그 플랜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예수인은요. 인생의 길목길목에서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요. 길목에서요. 부단히 끊임없이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말씀이 일러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음성이 들려지는 곳으로 가면은 거기에 예수가 있어서 그쪽으로 조그맣게 조그맣게 내 마음의 발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오란다고 말한다고 따라갈 수는 없지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에 뭐 아무나 부른다고 따라가면 안 돼.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임의 예수. 내가 곧 나임의 이 예수로 분별되는데 이 예수는 텍스처가 있어요. 이 예수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 예수는 제가 전화를 들으면은 아유 목사님이세요 알아보는 것처럼 지나온 살아온 이야기가 있고 삶이 있고 알아본 것이 이미지가 생각이 되잖아요. 조금 더 멋있어 보이기를 노력하고는 있지만은 그게 되듯이요. 그 예수의 나임이 그것으로 분별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수와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보면요. 예수를 발견합니다. 생활에서 아, 주님이 이런 분이셨나? 라는 그 나임 대신 예수를 내가 조금 짐작하고 찾아봤다 하십시다. 그럼 그거를 성경에 가보니까 말씀 공부해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 그분이 내나? 그분이 거기 계셨네. 별스러운 분이 아니네. 되고요. 또 성경에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에, 설교 가운데,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누구에 들었어요? 그 깨달은 예수가 내 삶의 생애 현장에 가보면은 내나 그 예수가 일관되게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유튜브 들으시고 뭐 하시고 하시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하는 이거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리나 들린다고 따라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게 하나하나 세미하게 세심하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밥의 느낌입니다. 그 집밥의 느낌이란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보면요, 뭔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과 삶이 제자리를 찾은 안전한 느낌. 우리가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맞추면은 억지가 아니고 딱 돼요. 억지로 맞춘 건 나중에 틀리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턱 하는 내 마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먼 길 돌아 고향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선 안도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모님 집 찾아갔을 때에 그 집 문 열고 마당에 딱 들어가면은 그 순간에 느껴지는 냄새, 뭐 분위기, 뭐 그런 것들이 아, 집이구나. 라는 고향이구나. 내가 참 이민자로 살고 있구나. 라는 그 안도감. 어쩜 이 자리 오기까지 이렇게 특화된, personalized 된 나의 구원 여정을 예비하셨는지, 이까지 돌아오는 길 내내 원망, 불평, 짜증, 시기, 질투, 그냥 그르릉 그르릉 거리라고 왔다가 탁 오고 보니까 그런 자신이 창피하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진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압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을 따라 보면은 이 나임 되신 예수를 방향으로 삶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압니다. 예수가 부르시는 부름에 따라서 여러분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구경하고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거는 잡수시는 어디서부터인가 하면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생각이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잡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든지 어디에서 생각나는 거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 있었을 때에, 지금 방향이 됐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도 안 되면은 꿈으로 되고 뭐로 되고 하는데, 그럼 맨날 꿈으로 하는 사람은 인생이 일장춘몽 같아요. 끝을 보세요. 꿈이라고 다 그 꿈이 5만 종류 꿈들이 다 있는데 헛된 꿈 때문에 얼마나 살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아까운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내 하나가 내 하나가 아니고 내 주변인 가족까지 후손까지 다 있는데 챙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순종이란 그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가보면요,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신 나임을,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나임을 체험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처음에는 나를 따라라 하셨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 더 붙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뭔가 좀 실려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나의 환경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거라면은, 두 번째는 환경의 반응을 더 순종을 통해서 오면은 반드시 이것은 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변하지 않고 주변에 대해서 저 사람 어떻게 돼요? 이게 돼요? 옛날 방식대로 간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처방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병원에 가시면은 세 가지를 합니다. 진찰, 진단, 진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대로 한국 환자들은 자기가 자가 진단하고 진찰하고 자기가 진료까지 다 해가지고 항생제 이거 주시고 이거 이거 해주세요. 어디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참 따라는 해주지만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은 네가 하지 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하겠냐 하는 것처럼 첫 번째 예수가 내리는 처방은 증세를 진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 하는 말입니다. 결론은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거 돌아보지도 말란 말일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볼 수 있지만 주님을 따라라 해서 가고 있는데 방향을 돌려가지고 저쪽으로 내 관심과 주목이 쏠려지면은 큰일 납니다. 그저 데이트를 하겠다 또는 이렇게 하는 친구들에게 특별히 남자들에게 꼭 주의사항을 주는 것. 주변에 세상에 뭐가 있더라도 네 눈을 네 앞에 있는 여자에게서 떼지 마라. 떼는 순간 기억할 것이다. 왜 한눈 팔죠? 왜 저기 지금 뭐가 있는 거죠? 변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질 것이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있어도요. 지금 너의 문제 상담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누가 이렇고요 우리 집 강아지가 이렇고요 누가 이렇게 나오면은 하다가 지금 당신이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식구 이야기는 가지고 오십니까? 그거는 그 때가 있을 거고 지금 관심을 흐트립니다. 나는 너에게 주목하는데 그게 임재라는 말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제가 여러분의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제가 만약에 딴 데로 한눈을 돌리면은 왜 저러시나?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는 너에게 주목하는데 너는 왜 한눈을 파냐? 지금 한가하게 뒤에 누가 오는지 그거 남 걱정할 때냐? 정작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해서 너를 다시 찾아와서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말하고 밥을 먹여주고 오죽했으면 부활한 예수가 찾아와서 마지막에 이 장면까지 하는데 너는 거기서 딴청 부리고 있다니 그게 얼마나 입장을 바꿔보면 무례하고 모욕적인 것입니까? 애를 야단을 친다 하더라도 애가 엉뚱한 짓을 하면 갑자기 뭐가 쑥 올라오는 느낌을 해보신 것처럼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인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남 걱정해주는 저 포장으로 나를 떠보다니 내 질문 자체가 걱정해주는 것처럼 해주는 그 질문 자체가 그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요한이라도 네 마음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를 앞으로 가자고 하는 이 예수 나보다 더 크다는 반증이 아니냐. 그게 지금 예수는 베드로가 했던 그 질문은요. 베드로의 숨겨진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게 증세입니다. 증세.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정말로 중증 환자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직면해서 가슴이 쓰라리도록 그렇게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일로 뭐로 관계로 뭐로 돈으로 뭐로 때우지 말고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렇지만 한 번쯤은 내 모습을 주님이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두 번째로 속내를 진단합니다. 예수는 heart surgery를 그러니까 우리의 심중을 중심을 시술을 시작하기도 전에 착각에서 비롯된 자가 오진부터 제거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기엔 뭐 너무나 불편한 당신 또 멀리 두기에는 아쉬운 당신 그게 요한의 존재예요. 저 사람이 한참 가고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왜 이때 또 내 뒤를 따라와서 힘들게 하냐 이겁니다. 그 생각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너를 따라온 것 같냐? 나 예수를 따라오는데 하필이면 happen to be 네가 그 사람 앞에 있는 것이지. 나 예수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요한이 뭐가 아쉬워서 베드로 너를 따라오겠느냐?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거 요한도 안 느끼겠는가? 배심, 요심. 지금 누가 문제인가? 그 사람이냐? 너냐? 베드로에게 병의 원인을 타인에게 가져왔던 것을 자기 안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인생 때를 내 문제와 내 문제를 내가 소유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 같은 사람은. 그 요한은요, 인간적으로는 고마운데 불편한 사람. 내심 계속해서 비교되는 사람. 자기의 훈계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앞에서는 괜시리 위축되는 사람. 부활한 예수를 따르는 그 일에 앞으로 나가는 데에 마음을 뜨악하게 분산시키고 뒤로 돌리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께로, 예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세 번째로 진료의 처방입니다. 쉬워요. 예수는 당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남 신경 그만 쓰고 너나 제대로 따라와라. 나로 만족이 안 되냐? 예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경에서 나로 왔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로 가는 현장입니다. 예수인은요, 부활과 생명이 그것이 일어나는 공유하는 공동체, 그 우리의 스토리를 선택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스토리를요, 여러분과 저의 스토리를 점검, 실천, 확장, 적용의 순서로 간단간단하게 내려가 봅니다. 첫째, 점검입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지금 현재의 너의 스토리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는요, 나의 예수님의 스토리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스토리에는 우리가 남녀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나머지는 조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을 의식하고 사느라 곁눈질과 뒷발질에 바빠서 내 인생은 진도가 1도도 나가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일까? 혹 당신의 인생 스토리는 아닌지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로 보면은 요한복음이란 말이 아니고요. Gospel, Evangelion, Good News, According to John이에요. 요한에 의해서 말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진석복음, 은하복음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이름에 복음서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써놓은 여러분의 복음서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는 그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대체 언제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살 것입니까? 두 번째, 스토리의 실천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경험이 있는, 그 표징이 있는 그런 당신의 스토리는 매 순간 주어진 환경에서, 부대끼는 관계에서, 뭐가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음성에 최대한 성실하게 어떻게 반응할까? 어릴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저희 목사님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상대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상대할 것. 우리는 항상 삼각형입니다. 저 사람 있지만은 거기에 주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비 맞추다가, 강아지도 비 맞추기 힘드는데 강아지는 일관되기라도 하지.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도 조속으로 바뀌는데 나도 내 비위를 못 맞추는데 그것을 어떻게 맞추고 삽니까? 한두 명도 아닌데 불행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으로 우리는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실천하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매일 매일 해보시면은 다릅니다. 나의 시그니처가 있어요. 거기 대해서 남들이 보는 평가와 내가 주님 앞에 아는 그 평가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스토리의 확장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순종했던 것을 어떻게 아는가? 옆도 뒤도 볼 것 없이 앞에 계신 예수로 시야를 고정하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뚜벅이처럼 걸어갈 때에, 그때에 예수와 예수의 부름에서, 그거를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콜링이 꼭 목사 되는 것만 콜링 아니에요. 그냥 내 직장의 콜링이고 결혼의 콜링이고 내 그다음에 오늘 교회 나오시는 것도 예배로 부르심입니다. 콜링이에요. 그것만 뭐 특별하게 뭐 콜링 받았으면 다 뭐 신학교 가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름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나를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초를 놓는데 동반자로 함께합니다. 세우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와 요한 같이 없어요. 요한은 요한대로 가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할 때만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에 갈 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요한에게 자기 곁을 내어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국말에 참 좋은 말이죠. 곁을 좀 내주라. 길벗입니다. 동반자로 같이 가자. 요한은 더 이상 경쟁적인 그런 긴장관계가 아니라 내 뒤를 캐묻고 해서 나를 해치고 언젠가는 저 인간이 내 등에 뭐를 꼽지. 여러분, 꽂으면 꽂힌 대로 가지요. 예수님도 다 꽂았는데, 다 포용하고 갔는데, 발 씻어줬는데, 우리의 시야와 관심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옳습니다. 함께 예수를 따르는 동반자로, 길벗으로, 오순절 초대교회를 세우는 현장에 동지로 함께합니다. 뉴호프 교회도 누가 세워갑니까? 이런 만남들과 이런 사귐들과 원래부터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춰서 예수님 때문에 같이 가는 동반자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요한을 주고 나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확장됩니다. 당신이 가고 난 자리에 남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냥 무심코 읽었겠지만은 예수님이 너는 나중에 두 팔을 벌리리니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네 원하지 않지만은 남들이 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암시하신 것이다. 이걸 누가 말해줍니까? 요한이 말해줍니다. 내 가고 난 자리에 뒤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스토리의 전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요, 1장과 끝장에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그러면 요한이 스스로 말했으면은 굉장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은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양괄식으로 시작과 끝에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운데 예수의 스토리와 선생님, 자기 스승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이 우리라는 이 그룹이 담당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요한의 사역을 도우는 우리라는 그룹들이, 이게 영어로는 학자들은 조하나인 커뮤니티, 요한의 무리들, 그 사람들이 같이 이 글을 선생님 쓸 때에 그때 같이 예수님도 보았고 말했을 때 그것도 확인도 하고, 요한은 하나하나가 예술품이에요. 다시 돌아오고 싶고 다시 돌아오고 싶고 정말로 깊습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어쩜 이렇게. 그리고 적용을 해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막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 분 맞구나. 그분이 창조주 맞구나. 그분이 구원자 맞구나. 내 몸이 알고 내 마음이 알고 내 생활이 알고 내 일터가 알고 내 직장이 알고 내 이웃이 알아요. 이 교회가 알아요. 여러분, 요한에서 베드로에서 요한으로, 요한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오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로 자신들의 삶과 증거를 통해서 더 큰 우리로 확장됩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요한 베드로 좋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리합시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식구입니다. 이미 믿은 사람, 앞으로 믿을 사람, 한 사람도 감히 어느 누구라도 함부로 너는 뭐 불택자야, 이야 정말 함부로,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않은 자야, 여러분 죽어가는 사형수도 그 앞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데 그거는 천국 가서 봐야 하는 겁니다. 함부로 거기다가 사람이 입을 대고 또 그 말 듣고 시험에 들었다고요? 시험에 들만하니까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 그리합시다. 이 확장 스토리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곁에 오신 요한들,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베푸는 최선은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예수께로 옮겨가는 순종입니다. 해보시면요, 소원했던 사람들이, 사람은 영물입니다. 알아요. 여러분 곁에 요한으로 함께 어느 날 보시면은 와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라 하시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생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440장, 통일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